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세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어르신들 말씀에 내 배에서 나왔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다. 그런 말도 이제 하십니다. 혹은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나도 그 속을 모르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말들은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알기가 어렵다. 그 사람이 어떤지를 진정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사람은 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변덕이 심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변한다는 거죠. 믿는 도끼이기 때문에 발등이 찍혔을 때 오는 그 당혹감과 또 배신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론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변덕스러운 내 자신이나 주변을 바라볼 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이 소중하다고요? 이 말씀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한 점 한 획도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 어떤 나의 조건이라든지 나의 상태라든지 혹은 시대나 장소나 문화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만큼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 모습 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다고요?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거나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 역시 따르는구나. 역시 표적을 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이들이 드디어 이제 믿는구나 하고 막 기뻐하셨을 겁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그렇지 않아.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기 몸을 그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혹 흔히 킹메이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왕으로 있는 동안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게 될 겁니다. 참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유일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의 지지와 금전적인 도움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돈을 막 들여가지고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거 중에 많이 어필했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돈 받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도 없다. 난 당신들의 목소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미디어의 거의 절대적인 그런 이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대변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왕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의 추대에 의해서 추종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추종자들을 얻거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실상과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적, 사인,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가리키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맡겨진 사명에만 충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있지도 않은 장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단점,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를 막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칭찬하고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찬사든 비난이든 나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 생각이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해도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생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만 보자면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어차피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속에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내가 다 보고 다 아니까 더더욱 믿을 수가 없어. 저 생각들 다 아니까 뭐 실망할 일도 없네. 말은 저렇게 하지만 표현은 저렇게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저 생각은 저렇다는 건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적정히 거리를 둬야지. 마음을 다 줄 필요가 없어. 믿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만 완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처럼 또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저런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일들을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배신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했던 그 순간 있어주지 못하고 정말 필요했던 그 순간 나의 지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던 못할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속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도 그 누구보다 잘 알 수는 있죠. 내 자식이니까. 부족한 것과 여러 가지 단점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죠. 여전히 이해하고 여전히 품어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믿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내가 의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랑은 그런 허물과 약점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은 배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죠. 마냥 내 편 만들고 의지하고 영향력을 주고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면서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서 실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고 나갈 때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자라가고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